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마 좀 그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생소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주에서 우리가 항일투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세력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투쟁을 한 사람들이 역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투쟁도 안 한 그런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 뭐 친일파다, 이제 이런 그 사관이 만들어지게 된 만주의 항일투쟁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시게 되면 오늘날 백선엽 장군이 뭐 간주에 뭐 만주에서 간도 특설대를 뭐 운영을 해서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인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을 올바르게 그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그 이 연기를 뿜으면서 아주 멋있게 서 있는 이 기관차, 이게 대련에서부터 만주국의 수도인 그 장춘, 그 당시에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달리는 아시아오라는 그 만주 철도 주식회사의 기관차였습니다. 그 당시 대련에서 신경까지를 약 750km 정도 되는 그 길을 이 아시아오가 7시간에 주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신칸센을 운영하고 있는 그 철도 기술의 원형이 바로 이 만주 철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줄여서 만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주국은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넓이의 약 6배, 그리고 인구는 약 3천만 명. 이 만주를 드디어 이제 청일전쟁 때 일본이 바로 요 부분, 요동반도를 이 청나라로부터 전리품으로 뺏었다가 러시아하고 프랑스, 독일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도로 반납을 했던 삼국간섭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여기인데, 드디어 여기를 일본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지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여기 차지할 테니까 좀 도로 좀 줘, 이렇게 하면 주나요? 전쟁을 해서 러시아 세력을 내쫓고, 러시아 세력을 내쫓았으니까 당연히 일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이 만주를 차지하고 여기다가 만주국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저,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러일전쟁을 통해서 얼만큼의 땅을 얻었는지,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중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얻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관동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넓이는 약 제주도 넓이의 두 배 정도 되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주 철도를 얻었습니다. 대련에서부터 장춘까지. 그리고 요 철도를 얻게 되면, 이 철도를 이제 막, 그 당시에는 막 무슨 비적, 일종의 그 도둑놈 집단들이 계속 기차들을 습격하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철도 수비대라는 것을 주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수비를 위해서 주둔한 부대가 관동군입니다. 나중에 이제 관동군이 일본의 아주 최선봉에 서는 부대가 됐습니다만은, 처음 출발할 때는 만주 철도를 보호하는 철도 수비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썼습니다. 요 보시면 왼쪽에 그 있는 동그라미 요 부분이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쓴 군사비입니다. 러일 전쟁 때는 얼만큼 썼느냐? 이만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일 전쟁 때 180만 명의 병력을 동원을 했고, 그리고 전비를 17억 엔이나 썼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청일전쟁의 10배를 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지금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러일전쟁을 통해서 청일전쟁의 전비에 10배를 쓰고 얻은 게 뭐냐. 관동주라는 땅하고 만주철도라는 요 두 개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만주철도가 일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게 뭐 알토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만주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주국을 경영을 하자. 만주에 가면은 뭐 거기 석탄도 있고 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기를 하자. 아주 뭐 엄청난 계획을 졌습니다. 그리고 만주에다가 일본 사람 500만 명을 이주시켜서 만주국을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면은 세계 열강들이 볼 때 이게 일본이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만주국을 세우긴 세웠는데 조선처럼 자기네 나라에다가 합병을 하지를 못하고 독립국가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주국이라고 해서 독립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독립국가를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느냐. 만주 관동군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괴뢰국가다 혹은 뭐 식민지, 반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보면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일본에 있는 공무원이 만주로 가가지고 그 근무를 하는 거하고 조선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 게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대일본 제국이에요. 조선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일본의 국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무원이 조선에 와서 근무를 하건 일본에서 근무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주국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만주 가서 근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에다가 공무원 사표를 내고 다시 만주국으로 가서 만주국 공무원 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주를 안 간 거예요. 몇 명이 갔냐? 500만 명 계획을 했는데 49만 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머리도 뛰어나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조선이다. 그래가지고 조선 청년들을 만주로 이주시킬 때 혜택을 주자.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만주에 대한 문호를 개방을 해서 식민지 조선에 있으면은 신분 상승이 어려운 이 조선 청년들을 만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주에서 군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군인을 기르기 위해서 군관학교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지금 사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주 군관학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주에 뭐 대동학원, 만주 건국대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조선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만주국 공무원이 된 사람이 3,000명. 오늘날 그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강영훈 총리 아시죠? 최규하 대통령 아시죠? 다 만주국 출신입니다. 만주 건국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학력을 만주 건국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강영훈 총리가 이상하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유 김대중 씨 그 몇 년도에 만주 건국대를 다니셨어요? 나 만주 건국대 출신인데 그랬더니 깨갱하고. 아, 싫은 데가 만주 건국대 가려고 그랬는데 여비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건국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국대생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언제 건국대를 나왔냐? 다시 목포상고 출신으로 예. 바꿨습니다. 그 당시 만주는요,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저 나가사키나 요코마에서 유럽을 뭐 파리나 런던을 가려면은 거기서 배를 타고 저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인도양을 지나서 인도로 해서 지중해로 해서 그 지중해를 통해가지고 뺑 돌아갔는데 보통 뭐 세 달, 두 달 이렇게 걸립니다. 기차를 타면 일단 배를 타고 대련까지 와서 대련에서 장춘까지 기차를 타면 7시간밖에 안 걸리죠. 장춘에서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 가면 불과 15일이면 유럽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유럽으로 열린 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만주 붐이 일어가지고요. 만주가 마치 그 서부 개척시대에 나오는 엘도라도처럼 수많은 그 청년들이, 인재들이 만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백선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일권도 있었고, 박정희도 있었습니다. 김일성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업혀가지고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아버지가 그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했다고 가짜 그 저 의사 행세를 하면서 돌팔이 무면허 의사를 한 겁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호의호식했다 이렇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주철도 그러면 뭐 어디를 만주철도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지도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바로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대련이고요. 여기가 장춘입니다. 여기까지를 남만주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일본이 얻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넓혀가서 결국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이 만주를 통째로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계사에 대한 그 시각이 필요한 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은 누가 일으켰나요?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는데 그 소련 공산주의자들한테 뒷돈을 대준 건 누구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막대한 기밀비를 넣어가지고 소련 공산주의자, 특히 레닌한테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서 자기네들끼리만 공산화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례에 보시듯이 뭐 이 러시아 이 공산주의 혁명을 막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베리아에다가 군대를 파병을 해서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는 러시아의 이 반대파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시베리아에 파병을 하는데 일본도 파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뭐 만 명, 2천 명, 뭐 6천 명 이렇게 파병을 했는데 이때 일본은 몇 명을 파병을 했느냐? 7만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만 명이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뭐 엄청난데, 자, 그 시베리아 벌판 한번 보십시오. 이 넓은 곳에다가 7만 명을 풀어놓으니까요. 어디에 군대가 있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일본군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점령을 했느냐? 기차가 지나가는 지역만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지도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일본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가 바이칼호수가 있는 이르쿠츠크예요. 기차가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렇게도 지나가고 요 주황색으로 돼 있는 선만 일본군이 점령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7만 명 군대를 시베리아 벌판에 풀어놓으니까 뭐 어디에 군대가 있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선이 길어져가지고 막 게릴라들이 막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고 해가지고 일본이 막 악전고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 협약을 맺고, 야, 우리가 그 일본군이 철수를 할 테니까 너희들 말이야, 이 소련군이 일본에다가는 공산주의를 수출하지 않도록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레닌 정부하고. 그리고 이 지금 만주에 말이야, 이 한국의 독립군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독립군들 좀 소련 적군 니네가 좀 알아서 처리를 해줘. 그리고 후퇴를 했습니다. 철수를 한 거죠. 철수를 해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봉우동이고 여기가 청산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만강하고 압록강을 건너면 있는 이 지역 일대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들이 이제 토벌을 하러 오니까 이 봉우동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골짜기로 들어오는 일본군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둔 게 봉우동 전투고요. 청산리에서는 봉우동은 하루 만에 전투가 다 끝났습니다. 청산리에서는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이 일대에서 우리 김자진 장군이 우리 독립군들을 지휘해가지고 또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은 항일 무장 독립운동은 이 봉우동과 청산리가 거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1920년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런 일본의 정규군, 더군다나 막 연대급 부대하고 우리 독립군이 맞붙어가지고 승리를 거둘 정도로 그런 홍범도나 김자진 장군이 아주 리더십이 뛰어났느냐. 물론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하고 싸워서 봉우동과 청산리에서 이 승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기가 좋아서 그랬어요. 그럼 그 무기가 어디서 났느냐.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체코군단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체코군단이 뭐냐 이게. 아니 체코슬로바키아는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유럽하고 우리 독립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체코는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국에 3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체코 사람들, 그리고 슬로바키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러시아 정부가,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싸워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는 체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체코 군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7만 명이에요. 그런데 한참 전쟁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체코 군단이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 독립시켜주겠다고 그랬는데 니네 전쟁 안 하면 그럼 우리 다시 연합군 편에 가가지고 우리 다시 싸울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 거꾸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체코 군단이 타고 움직였던 기차들입니다. 7만 명 군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영국, 미국 이런 그 연합군들이 체코 군단을 이제 실어서 서유럽 전선으로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독립군들이 몰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당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건데 우리도 지금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무기 우리한테 팔아라. 이 체코 지역은 중공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체코제 무기, 특히 체코제 소총과 기관총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성능이 좋기로. 근데 이 체코 군단 지휘부가 보니까 아유 좀 안 됐고 그 뭐 자기네들도 독립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시 서유럽으로 가면 연합군이 무기를 다시 대줄 테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우리 독립군들에게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팔았습니다. 우리 독립군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고 일대에 살고 있었던 조선족 사람들의 뭐 금가락지도 뺏어 주고 비녀도 뺏어 주고 그래가지고 그 금 부치하고 무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체코 군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최신 무기를 우리 독립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봉우동과 청산리에서 우리가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싸웠던 우리 항일 무장 독립군이 진정한 그야말로 이 이념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우리 독립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3,000명이었습니다. 이 3,000명 군대가 일본군이 이제 토벌을 하러 오니까 저쪽으로 이제 그 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 소련하고 중국 국경에 있는 요 밀산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련 적군이 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 지금 여기 그 자유시라고 있는데 이 자유시는 이 해방도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무기도 주고 휴식도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훈련도 시켜줄게. 그러니까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무장 독립군 3,000명이 여기로 가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조건이 뭐냐.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 중에서 일부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우리도 군대인데 어떻게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말이냐. 이거 좀 문제, 좀 이상하다. 일부는 다시 돌아갑니다. 극소수는. 근데 대다수는 전부 무기를 반납을 하고 무장을 해제한 상황에서 자유시로 들어갑니다. 자유시가 어디냐면은 하바롭스크에서 그 이르쿠츠크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 알렉세예프스키라는 도시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바로 자유시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우리 고흥에서 우리나라 그 로켓을 쏴 올린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1단 로켓을 우리 기술로 못 만들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사왔습니다. 그 로켓을 만든 공장이 있는 도시가 바로 요 알렉세프스키라는 도시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무장을 다 해제하고 약 그 2천 몇백 명 되는 부대가 들어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소련 적군이 여기를 포위하고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왜? 만주 일대에 있는 이 독립군을 소련 적군이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본군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우리 그, 저, 독립군 960명이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1,800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힙니다. 실종됐다는 거는 시체를 못 찾은 거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련 적군 부대에 두 명, 세 명씩 다 찢어 발겨가지고 전부 소모시켜버렸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그 빛나는 전공을 세운 그 항일 무장 독립군을 누가 다 소멸시켰느냐. 레닌과 소련 적군들,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일본하고 비밀협약을 맺어가지고 다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요 이후에 1921년에 21년 6월 22일 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는데요. 1921년 6월 22일 이후에 사실상 우리 항일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종식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남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저 자유시로 안 들어가고 일부 남았던 세력들은 나중에 뭐 양세봉, 뭐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씩 이끌고 소규모 부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중국군하고 같이 연합으로 움직였지 단독으로 움직인 적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항일 무장 독립 운동은 1921년 6월 22일 날 자유시 참변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 뭐 몇십 명 단위로 뭐 작게 움직인 것들은 몇 개 있었는데 그 몇십 명이 뭐 이 인류의 대세를 뭐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련이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1930년대에 이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그 한인 동포들, 이 사람들 20만 명을 강제로 이식했잖아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때도 다 이 한국인들 아주 싹쓸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하고 연해주 일대에서 우리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소멸시키고 죽여버린 것은 공산당들이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했냐? 지금 공산주의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이 한 악질적인 행위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1860년대에서부터 이 한국인들이 흉년이 들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만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는데 문제는 중국으로 간 이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그 이 국적을 버리지 않는 한은 토지를 그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이제 중국인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주에서 무슨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적을 안 가지면 자기네들이 재산 취득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김일성 아버지도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그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던 김구주석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그 연구를 안 해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 한국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영주권, 뭐 시민권 이런 걸 막 호래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하면 미국 관리 앞에 가가지고 나는 미국의 헌법에 충성을 하며 뭐 선서를 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중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중국인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국에 30몇 년을 살면서 끝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안창호 뭐 이런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죠. 국적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제 등장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거의 뭐 85%가 만주로 간 그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만든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그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총알받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만주국을 건국한 다음에 일본군, 관동군, 만주군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일대 막 빨치산들이 막 사람도 잡아가고 죽이고 식량 뺏고 이러니까 토벌을 나가서 이 범인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거든요. 야, 이거 봐라.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들이 전부 불쌍하게 말이야,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살겠다고 강 건너가지고 만주로 와서 중국인 지주 밑에서 소작 붙여서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전부 공산당에 가입시켜서 자기네들 빨치산 부대에서 말단 소총수 역할을 하면서 니네가 저놈들이 나쁜 놈이니까 일본군 가서 공격해 하고 계속 이의제의를 한 거예요. 한국인들을 앞세워서 계속 일본군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만주군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봐라. 야, 그럼 우리도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만드는 부대가 간도특설대라는 부대입니다. 이 간도특설대는 일반 그 사병하고 하사관은 100%가 한국 사람이에요. 장교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50%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 만주군이 간도 특수대를 동원해서 중국 공산당이 앞세운 이 동북 항일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하고 만주벌판에서 서로 싸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도 특수대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주장하는 게 뭐냐? 간도 특설대가 우리 독립군을 지금 때려잡았으니까 이놈은 친일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북 항일연구군에 속해 있었던 이 한국인 빨치산들이 항일 무장 독립군입니까? 이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인이 됐잖아요. 그럼 중국을 위해서 싸운 거죠.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싸운 게 돼요? 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소그룹으로 남아있는 이 무장 집단들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가 운영을 했던 광복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김원봉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이 있었습니다. 또, 지청천이나 양세봉이 운영하던 이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 산하에 동북항일연군이 있었는데, 지금 김일성은 자기가 요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서 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북한에서만 나오는 사료로 입증이 되는 거지 다른 사료로는 입증이 안 돼요. 자기가 우기니까 여기에 있었다고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주자 이거죠. 요 네 그룹이 있었는데요. 네 그룹들은 다 자기네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목표로 싸우느냐 하는 것을 전부 근거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데 임시정부 광복군의 이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에는 조선의 독립을 회복한다라는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군 행동 강령에는 중화민국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저 공동의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명문화해놨습니다. 자,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조선의용대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국 광복의 대업에 참가하게 할 것, 독립자유한 조선민족의 공화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이 지청천하고 양세봉 장군이 운영하던 부대는 너무 일찍 다 소멸을 해서 활동 근거, 행동 목표를 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북항일연군, 이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었던 이 동북항일연군도 자기네들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 둥근 동그라미 표시가 일본군이 김일성을 사살한 다음에 요게 김일성의 얼굴이다라고 발표한 그 사진입니다. 이 나중에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자, 동북항일연구는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을 뭐라고 써놨느냐? 반만 항일을 통해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 아닙니다.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 실질을 회복하고 동북이라는 것은 만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만주를 동북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듯. 그러니까 잃어버린 만주를 회복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었던 동북 항일연구는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가 반만 항일을 통해서 중화조국 옹호, 동북 실지의 회복,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여러분 여기에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동국항일연구원에 김일성이가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중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간도 특설자가 토벌한 건 누구냐? 동북항일연구원을 토벌했는데 이 동북항일연구원들은 그 안에 한국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거기 한국인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의 빨치산 부대에서 중화조국 옹호를 위해서 싸운 거죠. 그러면 간도 특설대가 우리의 항일 무장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하는 이 주장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도 이런데다 얘기도 안 하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많은 학자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 이제 몰매를 맞는 거예요. 너도 같은 친일파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일성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이러면은 내가 투쟁한 게 뭐지? 자기는 중국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급히 날조한 게 뭐냐? 보천보 절투라는 거예요. 보천보가 어디냐? 압록강 건너서 조선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거기에 형사 아니 저기 일본 순사 다섯 명이 있는 그 지역을 몰래 가서 습격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항일 독립군의 조선 진공이다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보천보가 없으면 이거 완전히 중국을 위해서 일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보천보를 날조해낸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럼 진짜 항일 투쟁을 했느냐? 이 그 저 모택동이가 국공합작을 통해서 항일 투쟁에 나서면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중일 전쟁은 중국 공산당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일본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전력 중에서 100분의 70은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 우리 자신은 뭐예요?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의 그 역량을 계속 넓히는 데 쓴다. 100분의 20은 국민당과 타협하는 데 쓴다. 100분의 10만 일본군에 대항하는 데 써라.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문에 나와 있어요. 함석헌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아주 굉장히 좀 안 좋은 관계가 돼서 마치 무슨 뭐 민주주의 그 뭐 화지는 것처럼 얘기한 이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함석헌도 해방 전에 만주에 있었어요. 만주에서 보니까 만주에서 항일투쟁하던 놈들이 뭐하던 인간들인지를 다 알거든요. 자기가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뭐라고 써놨느냐. 그때 마적질이나 해먹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해방군이라고 하며 말썽을 부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 사람들은 한 일이 뭐냐? 마적질 한 거예요, 마적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천보 전투라는 것은 만주에 있던 그 빨치산들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보천보라는 것을 습격을 해서 거기에서 총을 막 난사해서 그 젖먹이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죽은 게 하나, 또 막 총 쏘니까 거기에 일본 사람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나왔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게 전과에 답니다. 나머지는 뭐냐? 전부 약탈하고 불질르고 식량 빼앗아 간 게 보천보 전투의 다예요. 이 보천보 전투를 어마어마한 뭐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뻥튀기한 게 누구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호해를 뿌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호해를 그, 이 동아일보 해산주재 기자가 공산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연구가 안 돼서 그것까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동아일보가 호해를 두 번이나 뿌려가지고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온 천지에 다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젖먹이 어린애 하나하고 일본 사람 하나가 총 맞아 죽은 게 다인 이 보천보를 뭐 무슨 뭐 아주 무지막지한 항일투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 보천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김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조국을 위해서 투쟁한 것밖에 더 돼요. 자기도 강 건너와가지고 조선을 진공해왔으니까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 것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날조해낸 것이 이 보천부 전투고요. 이 보천부에 실제로 김일성이가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친구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공산당들의 수법은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 거짓말을 계속해요. 이왕 거짓말을 할 바야 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공갈을 치느냐. 내가 만주에서 항일투쟁한 게 아니라 내가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투쟁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백두산 저 삼지연 그 부분에 미령을 져놓고 여기서 저 빨치산 활동을 지휘를 했고 김정일이가 하바로프스크에서 난 게 아니라 바로 이 미령에서 났다. 그래 미령 자리를 찾아. 그래가지고 300명을 투입을 해서 찾기상인데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인데? 못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찾아주지. 가가지고 뭐 양강도 어딘가에 가서 경치 좋은 곳을 탁 가가지고 여기가 미령이 있던 데야. 그래서 거기다가 미령 져놓은 거예요. 그 미령 위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정일보 이렇게 새겨가지고 공산당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거짓말할 거 큰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나는 만주에서 빨치산 한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우리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백두혈통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우목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 항일 명장 뭐 김일성 장군이 태어나실 뭐 나무에다가 예언을 했다나요? 뭘 했다나요? 근데 이해란 씨 그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삼촌이 구우목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래요. 다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 기술을 전부 분석을 한 결과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한 이 기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일성이가 원래 김성주가 본명인데 김성주가 어떤 집단에 가입을 하면 그거를 김성주가 창시했다라고 사기를 쳐요. 어떤 집단 구성원으로 따라다녔을 경우에는 그 집단을 김성주가 지도했다라고 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을 존재한 것처럼 날조를 하고 그리고 소련군으로 도망을 가서 소련군에서 4년 동안 게릴라 훈련을 받는데 이 4년 동안의 게릴라 활동 훈련 받은 사실을 통째로 누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김성주의 항일투쟁 내용을 모택동이가 한 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자기가 했다고 뭐 세기와 더불어 같은 자서전에 써놓은 이 전투 기록을 전부 분석을 해서 추적에 들어가 보면은 요 경기도 용인에 살던 이흥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같이 만주로 이주해 가서 그 이 동북 항일령 빨치산 활동을 했는데 이 이흥광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행적을 거의 다 가로채서 김일성이가 한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흥광이가 일찍 죽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날조를 해놨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을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네들이 항일투쟁을 해서 만드는 이 나라라고 저렇게 뻥을 쳐놨는데, 그래서 백두혈통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만들어 놨는데, 중국 공산당 문서고 소련 공산당 문서고에 있는 이 기록들이 다 공개되는 순간, 야 이게 뭐야, 이거 다 사기네, 북한 정권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개방을 못합니다. 김일성이가, 그때는 김성주였죠, 1940년 12월에 이제 토벌대에 쫓겨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하바로프스크로 도망을 가서 소련군 88 정찰여단의 그 게릴라 훈련을 받는데, 이 김일성은 그런 기록들은 싹 지워버리고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1932년에 김일성이 6대를 조직을 해서 20살의 대장 휘하에 6천명의 대원을 결성을 해서 1932년부터 8월 15일 해방되는 날까지 15년간 10만 회에 달하는 전투를 했다.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6만 명의 적을 살상 내지 포로로 잡았다라고 노동신문에서 사설을 썼습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걸 한번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치가 가능하려면 이 김일성이는 1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평균 20회를 전투를 하고 매일 평균 10.9명의 적을 살상 내지 포로로 잡아야 이 기록이 가능합니다. 김일성이가 했다는 이 행적은 다 가짜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한번 보시죠. 1940년 무렵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미국, 영국하고 싸울 때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싸운 나라입니다. 720만 명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광복군 몇 명이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82명. 조선의용대 300명. 합치면 1000명도 안 되는 이 군대가 720만 명의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진 일본군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그 일제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과연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 좀 냉정하게 그 뜻은 물론 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현실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1940년에 신경에 있는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2년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적 우수자로 뽑혀서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가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만주군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박정희가 또 뭐 일부 자료에는 또 박정희가 우리 항일 무장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그래요. 1944년에는 중국 일대 항일 투쟁이고 나발이고 뭐 빨치산 활동하는 것들은 다 사살당해가지고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하바로프스로 도망가가지고 만주 일대는 마적단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박정희가 어떻게 항일 무장 독립군을 때려잡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도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뭐 비몽사몽 하면서 야, 박정희가 이거 무장 독립군들 때려잡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기를 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만주에서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격렬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농업국가 만주를 산업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일본 본국 정부 예산에 3배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콩농사나 짓던 만주를 산업국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건데 이 만주산업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의 원조가 바로 이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계획이에요. 그 당시에 만주군관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만주군으로 복무하던 우리 이 엘리트들, 박정희, 이한림, 강영훈, 최규하, 백선엽, 정일권 같은 사람들은 이 만주에서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산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그래도 어깨너머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 농업국가가 산업화를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만주에서 학습을 했고, 이 학습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대로 이식을 시켜서 만주국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산업화시킨 거예요. 그 당시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실무 책임자가 기신 오부스케였는데, 이 사람이 일본 수상이 돼가지고 한국이 경제개발 한다고 그럴 때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 모델의 원형은 뭐냐? 만주국이라는 얘기죠. 뭐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재건 체조 그래가지고 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체조하는 거 다 만주에서 온 거예요. 쥐잡기 운동 다 만주에서 하던 겁니다. 회충약 먹는 거 이런 거 다 만주에서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들여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김일성도 만주에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김일성은 뭘 배웠느냐? 이 친구들은 그냥 토벌 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주민들 등쳐먹고 식량 뺏고 옷까지 뺏고 이렇게 먹고 사는 소위 말하는 약탈국가의 원형을 중국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국가. 북한에다가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김일성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 좌익학자가 와다 하루키인데, 와다 하루키가 북한은 유격대 국가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렸겠습니까? 자기가 만주에서 체험한 그대로를 북한에다가 갖다가 만들어서 주민들 등쳐먹고 뺏어먹고 하는 마적대형 국가를 북한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항일 빼면 쓰러지는 나라고, 항일을 미국으로 싹 바꾸면 미제를 뭐 무찌르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자기네들을 선동하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박정희의 만주 체험은 뭐냐? 그 당시 만주 산업개발 계획의 최고 제일 정점에 뭐가 있었느냐?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어서 이 철을 가지고 중공업을 일으켜서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래서 장춘 일대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중공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박정희가 포항제철을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만주산업개발계획에 의하면 제철소가 가장 중심이거든요. 한국이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철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원형, 그거는 만주국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김일성과 박정희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그대로 이 남한하고 북한에다가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그런 성공국가가 됐고, 한 사람이 만든 북한은 그야말로 지구상의 최악의 최빈국 국가, 악의 축 불량 국가가 됐고, 그 원형의 모델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만주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를 운영을 하면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 이건 다 거짓말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항의를 목매어 부르짖는지, 쟤네들이 항일 투쟁했다는 건 뭐예요? 다 가짜입니다. 자기네들이 전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 돼서 만주를 위해서 투쟁하고 중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중화조국의 옹호를 위해서 투쟁한 거지. 어떻게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 항일 빼면 쓰러지는 이 모습은 우리 지금 그 백선엽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동일하게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 백선엽이는 알고 보니까 전부 우리 선배님들, 우리 공산주의 선배님들을 때려잡은 악독한 놈입니다. 그러니 이런 놈을 어떻게 우리 국립묘지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산주의 선배 김원봉 같은 사람을 모셔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항일이 뭔지 그리고 만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싸우실 수 있는 논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